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AD 4세기에 활동한 기독교 신학의 변증가요 신학자 철학자였던 성 어거스틴은 지금도 기독교 고전으로 널리 읽히는 그의 책 고백록에서 그가 회심하기까지의 인생의 고백과 그의 신앙의 일련의 과정들을 진솔하게 썼습니다. 그 내용 중에 회심에 이르게 되는 그의 내면의 과정들이 이렇게 진솔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내 마음의 밀실에서 내가 내 영혼을 상대로 시작한 강렬한 싸움이 일어나 내 마음과 얼굴이 흥분한 상태에 있을 때 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나는 미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심한 번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모든 뼈가 나에게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고 당신과 약속을 맺으라고 하늘 높이 부르짖어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나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이렇듯 나는 결단을 내리지 못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치 사람들이 몸을 움직이고 싶어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 몸부림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AD 397년에 그가 쓴 글입니다. 단지 회심하기까지의 영적 과정뿐만이 아니라 회심 이후에도 주교로서 살아가던 그의 삶의 내면의 상태도 또한 그는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된 사람을 붙들어 올리십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렇게 충만되어 있지 않아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슬퍼해야 할 생의 즐거움과 즐거워해야 할 생의 슬픔이 늘 싸우고 있어 어느 편이 승리하게 될지 나는 모릅니다. 가엾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계속 시련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의 한 사람이여 히포의 주교로서 성인으로 추앙받는 어거스틴의 이 내면에 끊임없는 갈등과 고뇌가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작은 위안을 얻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는 크고 작은 갈등과 고뇌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뇌들은 어쩌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내면의 부담감도 쉽지 않은데 정말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의 그 내적 압박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가벼운 행보를 거듭해오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 서게 되면 자연적으로 신중해집니다. 중요한 인생의 기로에 서게 되면 사람은 그 순간만큼은 정말 진지해집니다. 일생을 올곧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길로 행하셨던 예수님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손수 섬김의 도를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은 이제 멀지 않은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이전과는 다르게 무척 진지해지셨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행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지만 이번의 경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의 내면의 상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은 심히 놀라셨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제일 가까운 그의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극도로 괴로워 마치 죽음을 목전에 둔 지경에 이르렀다고 토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목전에 두고 계신 예수님의 그 내면의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던 참 인간 예수의 십자가 죽음 직전의 내면의 상태셨습니다. 아직도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은 본인의 의지대로 자신의 길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밤만 없다면, 오늘 밤만 지나간다면, 이 순간만 비켜간다면 하는 그의 간절한 바람도 그의 한켠,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연약한 한 인간 예수를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고뇌하고 근심에 차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는 여러 가지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어느 과, 어느 학교를 진학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서부터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야 할 것인가,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직을 위해서 취업에 지금 현재의 직장을 포기해야 할 것인지,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을 새로운 사업 기회에 투자할 것인지, 조금 더 일생의 중요한 결정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선택할 것인지, 혹은 내가 내 후반기의 인생을 먼 외국 땅으로 이민을 갈 것인지, 타국의 먼 선교지로 떠나야 할 것인지 등 우리는 결정을 앞두고 고민합니다. 수많은 선택을 앞두고 고민하지만 정말 일생 일대의 결정적 선택의 순간 앞에서는 심각한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그 선택에 따라 한 평생이 크게 좌우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더욱 우리에게 큰 긴장과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로에 선 인간은 번민하고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괴로워하며 고뇌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요한 결정이 가져올 엄청난 결과 때문에 어떻게든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그 사람의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심각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성 어거스틴도 회심을 하는 과정과 회심 이후에 수도사로, 주교로, 학자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깊은 고뇌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에서 자신이 내면에서 겪고 있는 고뇌와 갈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것도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려는 선한 의도가 한켠에 있지만 여전히 다른 한켠에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려는 또 다른 의도가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의 내면에는 늘 긴장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갈등의 상황은 쉽게 떨칠 수 있는 슬픔과 괴로움을, 떨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을 우리의 마음에 가져오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몸에 병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는 쉽게 구별되지 않는 복잡함과 모호함도 존재하고 있어서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구분이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사람이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그 지점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내면의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4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제자들이 앞으로 닥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유혹은 바로 그들의 내면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구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듯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고 말씀하실 때, 이 밀가부르듯 하다는 의미는 당시 농사일을 할 때 키질을 하던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오줌싸개에게 소금을 얻어오게 하면서 대나무 키를 씌워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곡식을 그 키 위에 담아 위아래로 흔들다 보면 티나 건물 따위가 바람에 날려가게 됩니다. 키를 가지고 곡식을 체질해서 가벼운 축적인을 바람에 날려보내는 것처럼 사단이 베드로를 키질하는 유혹이 올 때에 베드로가 믿음을 잃지 않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탄의 키질에 바람에 날려 유혹에 빠진 일이 없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중요한 기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군병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셔야 할 순간이 가까이 왔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제자들과 함께 자주 왕래하셨던 감람산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늦은 밤이나 새벽녘에 자주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감람산 어귀로 제자들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게 하신 후에 특별히 그가 사랑하시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의 순간이 다가온 자신 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깨어 기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극심한 내면의 긴장이 가득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서는 본인 자신이 또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과 돌 던지면 닿을 만큼의 가까운 거리, 즉 서로의 존재는 확인되지만 기도가 방해되지 않을 만큼의 거리에서 홀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제 곧 로마 군병에게 체포되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예수님이 왜 심각한 긴장과 극도의 슬픔으로 가득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 차례나 반복해서 이 기도를 드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에서 우리가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만을 묵묵히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오셨던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일차적으로 같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처음 기도의 제목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을 부르셨다고 기록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라면 이 저주와 죽음의 독배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 고단의 순간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마치 절박한 심정의 어린아기가 아빠에게 매달리듯 예수님은 아버지, 내 아버지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절규하십니다. 아버지, 제발 이 순간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정말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권세, 그 권리를 다 포기하고 미약한 한 인간으로 서 계신 예수님의 내면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고백됩니다.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까?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이 인간의 죄의 대가로 주어진 그 독배를 마시기 위함임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과 몸을 지니신 예수님은 그 내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받고 계십니다.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수십 년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제 막 정년 퇴임하면서 편안한 인생의 노년기를 맞이하게 되는 노년의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퇴임을 앞두고 이 노부부의 심령에 찾아온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내가 보내는 저 척박하고 헐벗은 지역으로 나를 위해 가서 봉사할 수 없겠느냐. 선교지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노부부의 심령에는 심각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지난 수십 년간 제가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막 은퇴해서 그동안 지친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고 망가진 몸도 치료받아야 하는데 이제 막 새로운 은퇴 이후의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님, 이번만은 다른 사람이면 안 되겠습니다. 제 주위에 젊은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20년간 오직 앞만 보고 가정과 회사를 위해 달려온 한 중년의 남성이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이 중년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쉽지 않은 수술의 부위, 여유롭지 않은 가정 형편에서 짊어져야 할 경제적인 부담, 완치가 보장되지 않는 치료와 수술의 과정들, 하나님, 이번 한번 그냥 지나갈 수는 없을까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의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번만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제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적 고뇌와 갈등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내가 진정 바라는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일치될 수 없음을 아는 순간 내면의 긴장과 갈등은 시작됩니다. 늘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 꼭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반대임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내적 갈등은 내가 원하는 것과 그가 원하는 것의 충돌입니다. 수없이 벌어지는 전쟁의 현장은 나라와 나라 간이 아니라 바로 내 내면에서입니다. 영적 전투의 승패는 바로 여기 이 내면에서 결정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승패의 결과는 바로 여기 이 내면에서의 싸움의 결과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던 예수님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을 장식할 십자가 사건을 목전에 두고 심각한 싸움을 그의 내면에서 치러내십니다. 42절 후반절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은 뼈를 깎는 고통의 아픔이의 시간이요 고통의 순간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자기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철저한 자기 비움, 자기 부인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씨름 가운데 그의 땀방울은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자기를 부인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십니다.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죄악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유혹과 그에 따르는 죄악의 대가를 친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유혹과 연약함을 하나도 예외 없이 친히 겪으시고 몸소 당하시면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의 순종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은 바로 이 처절한 내면의 싸움에서 자기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킨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그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45절입니다. 기도 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겟세마네에서 유혹을 이기신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유혹을 이기는 길은 예수의 겟세마네 기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46절과 40절은 다른 두 단어를 사용해서 유혹과 시험이라는 두 단어로 구분해서 적고 있지만 헬라어로 살펴보면 이 두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반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그 대상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나 46절에서는 그 앞에 일어나라라는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라.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왜 자고 있겠습니까? 지금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 전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무지합니다. 이들은 단지 예수님이 자신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슬픔에 겨워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영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앞두고 신음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 바로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깨우십니다. 잠들어 있는 자들 깨우십니다. 일어나라. 무지에서 깨어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오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너무도 무지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패배하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이유도 모른 채 무기력하고 패배의식 속에서 잠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지하기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 실패하고 패배하는 이야기들이 사방에 넘쳐납니다. 이러한 개인의 실패와 좌절, 리더의 타락과 죄악, 교회와 공동체의 패배와 절망의 원인은 우리가 오늘날 이 겟세마네의 기도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도 열심히 이 첫 기도에, 첫 부분의 기도에 열중하여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절규의 기도는 교회마다 모임마다 가득하지만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진정한 겟세마네의 기도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잡히심과 십자가 죽으심이 벌어지게 될 그 목전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마치 너희도 이렇게 나와 함께 기도할 수는 없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친히 극심한 고통과 내적 긴장 속에서도 자신의 것을 철저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도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지명은 기름틀이라는 뜻입니다. 곧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감람산, 그 올리브산에서 풍성하게 맺히는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던 기름틀이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겟세마네, 그 기름틀에서 예수님 자신의 뜻과 기대는 으깨어져 버렸습니다. 슬픔과 번민도 으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순전한 하나님의 뜻이 그 기름틀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이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끝까지 간절히 원했던 그 마지막 한 가지마저도 죽음과도 같은 아픔과 슬픔, 괴로움을 내가 겪어낸다 할지라도 그 기름틀에서 나의 것은 모조리 으깨어져야 합니다. 나의 모든 바람과 기대도 거기에서 바스러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순전하고 완전한 주의 뜻이 거기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에 나와 함께 동참할 수는 없겠느냐. 극심한 고통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자기 포기의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욕망과 예차를 벗어버리십시다. 이 처절한 기도가 겟세마네 그 기름틀에서 드려질 때 주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승리하신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내릴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례 입교하시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모두가 자신의 겟세마네 언덕에서 자기의 예차는 바스러지고 새 자아로 거듭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달려드는 수많은 유혹에서 승리하십시다.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예수 자신의 인생으로 빚어내신 완전한 순종입니다. 이것이 그 기름틀에서 슬픔과 괴로움, 고통과 아픔이 범벅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자신의 인생으로 빚어내신 죽음과 유혹을 넘어서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기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당하셨던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한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극심한 고민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철저히 일치시키셨던 자기 부인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총이 나에게까지 미치게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가 이제 이 겟세마네의 기도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뜻, 나의 원하는 것만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고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겟세마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유혹의 파도 가득한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는 참 순종의 사람, 참 승리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